DOE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오는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 쌍방이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 측 대표들이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화 내용의 협상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몰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내고 두 나라 관리들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오늘 홍콩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명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18세 남성이 경찰이 쏜 권총 실탄에 왼쪽 어깨를 맞았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을 쏜 경관은 당시 폭도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고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SNS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쇠막대기를 휘두르자 경관이 가까운 자리에서 총을 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거의 넉 달 동안 대규모 시위가 계속된 홍콩에서 경찰이 공중에 경고사격을 한 적은 있었지만 사람에게 실탄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중국 지도부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어떤 힘도 중국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고 중국 인민의 발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설 말미에는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중국인민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의전 차량에 올라 광장에 도열한 군 장병들을 사열했습니다. 이어 F-70 발과 함께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중국군이 보유한 최신 무기가 나왔습니다. 또 하늘에는 전투기와 헬기, 공중급유기 등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당국이 동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북한 어부 87명을 나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오늘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연해주 인구 동계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소형어선 11척과 선원 87명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선박에서 조업장비와 불법으로 잡은 오징어 4,000마리를 압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또 같은 기간 침몰하던 북한 소형 선박 26척에서 선원 174명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나포한 선원들을 인근 항구로 이송해 조사한 뒤에 곧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FSB 성명은 밝혔습니다. 한국공군 F-15K 전투기 두 대가 오늘 분쟁지역인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F-15K 전투기 두 대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 초계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 조종사들을 만나 이들을 치하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전투기의 독도 초계 비행에 항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이 이날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나타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민주당 하원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씨에게 어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정보 외교 정부 경력 감독위원회는 소환장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건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환장은 우크라이나 측과 주고받은 전화통화나 문자, 메신저, 이메일 기록 등도 요구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을 접촉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일주일 내로 미북 관리들이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 행동과 정권 교체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e may try to get relief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He may make some concessions.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북 협상의 성공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며 공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지 정책에 매어 달리면서
내일 북한 지역은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황해도와 함남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오는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일주일 안에 미북 관리들이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북 쌍방이 오늘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 측 대표들이 실무 협상이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화 내용에 협상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협상 장소와 관련해 평양이나 판문점보다는 스웨덴 등 북한 대사관이 있는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앞으로 일주일 내로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일 VOA에 보낸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앞으로 일주일 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남에 대해 더 이상 상세히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잠시 만난 뒤 98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당시 두 정상은 실무 협상을 조속히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북 협상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5일에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지난 9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만간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며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과 정권 교체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e may try to get relief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He may make some concessions, but under current circumstances, he will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볼튼 전 부장관은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시아 내 전략 지정학적 변동, 미국과 한국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순 있지만 핵무기를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10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역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 아래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strategic decision that Kim Jong-un is operating through is that he will do whatever he can to keep a deliverable nuclear weapons capability.
또 북한이 현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very good, very troubling reason why there's no more testing of nuclear weapons for the moment or of long-range missiles.
따라서 이 같은 실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Testing of shorter range ballistic missiles that we've seen in recent months doesn't give us any reason.
볼튼 전 보좌관은 기동성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얼마든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 있지 않다고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계적 비핵화 방식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대북 협상에 차질을 빚었다고 거듭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역사를 돌아봤을 때 북한이든 이란이든 확산 국가에 제재 완화든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경우 해당 국가들로서는 그로 인한 혜택이 소량의 핵무기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history, whether it'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or Iran, is very clear that the economic kick to the proliferator.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 등의 나라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지켜보면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을 발사할 여유는 있고 자국민을 위해 음식 살 돈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there's a world out there that's ready to fall sucker to that kind of argument. Even now.
볼튼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ilitary force has to be an option.
볼튼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적 준비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쟁을 억지시키는 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 규모에 걸맞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current plans to return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루드 차관은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을 묻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의 질문에 이미 20년 전에 철수됐다며 현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권고할 만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나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와 군사력이 상당히 발전한 만큼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한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가 무르익고 있다며 협상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 계속 관여하려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한 당국은 양국 정부의 훌륭한 지원 아래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마감 시간 내에 타결해 왔다며 이번에도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루드 차관은 한국 정부의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한일 갈등이 있더라도 미 한일 세 나라의 상호 방위 통합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미국의 역할은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루드 차관은 미 한일 삼각 공조는 한반도를 넘어를 볼 필요가 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연설에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루드 차관은 대통령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직접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며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핵심 역할은 미국과 동맹 방위의 군사력과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외교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악성 영향 국가로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위협이 무기와 관련된 전통적 영역에서 더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조지 워싱턴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그 밖에도 불량국가 또는 은둔국가,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왕따국가 등으로 불리며 멀리 있는 지엽적 위협으로 간주됐습니다. 이후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 크게 진전되면서 미 본토에 대한 실제하는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은 어느덧 물리적 군사력을 넘어 정보와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악성 영향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악성 영향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나온 개념인데 북한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나란히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북한을 훨씬 정교하고 광범위한 악영향으로 인식해가는 변화는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에서 추진되어 온 법안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 미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기관인 해외 악성영향대응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광범위하고 정교한 영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며 정보 전쟁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8월 말 북한 등 적국의 악성 행위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를 미 의회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크리티컬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에 명시된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해외 적국들의 음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크리티컬 액트는 악성 영향의 정의를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 정치, 경제, 에너지 영역에 걸친 영향,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 재래전이 아닌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부 지원의 무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상하원 정보위는 지난 7월 중순 승인한 정보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센터의 대응 범위를 북한, 중국, 이란까지 확대한 겁니다. 북한이 이런 악성 영향 우려국 반열에 오른 건 위협이 과거와 달리 단순한 전통적 영역의 군사적 위협에서 더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건데 사이버 위협이 대표적입니다. 크리스 베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VOA에 북한이 이런 위협으로 분류된 이유는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ve used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 attacks.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런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고 과거 미국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사태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북한 등 적국의 이런 악성 영향에 관한 미 정부 대응 방안을 반영한 법안이 최소 4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북 협상의 성공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공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미한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김성 북한 대사가 미국의 6.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관건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미북 관계는 진전하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의 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지 정책에 매어 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됩니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시정연설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마주앉아 포괄적 토의를 할 용의를 표시했으며 미북 협상이 기회의 창이 될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할 계기가 될지는 미국에 달렸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의 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이 이중적 형태에 기인됩니다.
이어 북한을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한 간 군사 연습은 상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무력 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판문점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군사훈련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김정은에게 이란처럼 잠재력으로 가득한 북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실현하려면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이행하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이는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북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는 양상인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의 발언이 미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내민 조건을 빨리 받아들여 협상에 나오라는 일종의 경고로 미북 대화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을 결국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책임 전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미국 때문이다.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빨리 태도를 바꿔 큰 결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한테 일종의 하는 경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썽을 일으키는 거가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빨리 결단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 선임 연구위원은 실무 협상 재개 전까지 미국, 북한 그 어느 쪽도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협상 재개 이후 분위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김성 대사의 발언이 앞서 나온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보단 확실히 실무 협상에 비중을 뒀다며 북한이 실무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이 앞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즉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이를 받지 않을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국이 입장 변화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 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심지어는 존 루드 그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전체 기본적인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 바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무 협상이 지금 나와도 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계속 이런 담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한국 외교부 고위 관료는 VOA에 미북 간 현재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우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싶어하는 반면 북한은 큰 틀이나 방향성 없이 단계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유엔 대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자꾸 이제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촉구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해라. 빨리 저 지난번에 얘기한 영변 그거 받아들이라는 얘기 같아요. 북한이 좀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나오려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일단 미북 협상이 열리되 시기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미북 간 실무협상 개최를 약속했고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북한이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겁니다. 곽 대표는 특히 북한이 내년 4월 15일 원산 갈마 관광특구 개장을 앞두고 상당히 초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하여튼 야심차게 하여튼 추진을 준비하고 거의 100만 관광객을 뭐 유치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분위기를 안 만들어가면 사실 그 원산에 또 누가 가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내년 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이래 맞춰서 보면 뭐 연말이라고 제시했을 것 같은데 사실 연말을 앞두고 지금부터 해서 서로 좀 다른 카드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카드를 좀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마지막 압박이자 기사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미북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초조해진 북한이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할 것이라며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북한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북 실무협상의 핵심은 정확한 북한 핵물질 비축량을 파악하고 의심시설에 대한 접근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건너뛰고 정상 간 대화에 집착하는 북한에 핵신고를 압박해 미국이 확보한 정보와 비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자협상이 유리하며 악화된 한일 관계 복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안을 언급한 뒤 결국 단계적 비핵화 수순을 따르는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ell, I mean,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kind of acceded to North Korea's interest.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보다는 잘해야 합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여기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우선 액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적들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육자회담이라고 부를지 말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미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을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도록 만드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이 한국에 무례한 말을 쏟아내는데 동맹인 미국은 그런 말을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장본인으로서 새 단계적 조치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Well, what we did was to shut down the
과거 우리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 집중했습니다. 시설을 불능화시키고 국제 사찰단을 파견하고 냉각탑을 폭파시켰죠.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물질은 영변 시설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은 제2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게 됐고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역량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그저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단 하루의 여유도 줘선 안 됩니다.
그럼 실무 협상에선 우라늄과 플루토늄 비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Well, the stockpile of plutonium. We don't know what the stockpile of uranium is, but the stockpile of plutonium suggests that they have enough plutonium.
북한이 우라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2007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이루어진 플루토늄 생산 기록을 우리에게 넘겼고 이를 통해 꽤 명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수치가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핵물질이야말로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 평화조약 등 전반적인 미북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내놓으면 미국은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까?
Well, declarations are often a declaration of not only nuclear materials but also
신고라는 것은 단순히 핵물질뿐 아니라 진정성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 비축량이 우리의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북한의 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2008년 북한은 그들이 신고한 장소에 대해서만 사찰을 허용했을 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접근을 막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실무 협상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갖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미한 관계의 현주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대신 일본, 호주, 인도와의 관계를 훨씬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추세로 평가하십니까?
The idea of this sort of four-party process that is India, Australia, US and Japan
인도, 호주, 미국, 일본이라는 4자 체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전 세계에서 한국과의 동맹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한일 간 우호 관계는 미일 관계와 미한 관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간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 개념을 갖고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물론 미군 당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심각한 문제가 동북아시아라는 밀집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일 문제는 이렇게 악화될 필요도 없고 장기화돼서도 안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So many times I had these problems with Japan and Korea. I had them in the middle of the six-party talks.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서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므로 이 문제가 더 깊어지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두 나라는 훨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핵군력을 제공하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 등 많은 안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 외교 당국자들은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문제가 문서함의 바닥이 아니라 맨 위에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부터 비핵화 협상의 우선 절차와 미한일 3국 관계의 현 주소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에 참석해 동료 전우들의 넋을 기리면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에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터키 등에서 온 유엔 참전용사 33명과 가족 등 77명이 초대됐습니다. 80-90세 고령이 된 노병들, 참혹했던 전장에서 숨진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 해병대 병장으로 참전했던 헨리 쉐이퍼홍은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다가 총상을 입고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혹한의 겨울 미국 전쟁사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 2주 동안 벌인 철수작전을 성공시키고 중공군을 돌파하며 큰 타격을 입혔지만 미군 병사들도 4,500여 명이나 희생됐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원이었던 도널드 리 메이스농은 참혹했던 한국을 눈부시게 발전시켜준 한국 국민들과 자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Look what you've done and accomplished. People here, it's inspiring to the world. I couldn't be more proud and humbled than I am right now.
30일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만찬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주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평화와 자유, 민주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Tonight we honor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those who answered the call for peace, freedom and democracy of Kapchi Kapchida.
이름도 몰랐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 한 분 한 분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미군 출신의 월터 쿠자와웅은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Just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앞도 뒤도 아닌 옆에서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달라고 쿠자와웅은 말했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들은 비무장지대, DMZ 방문 등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일 다시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서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홍콩에서는 1일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부상했습니다. 또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먼저 중국 국경절 소식부터 볼까요?
네, 이를로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월 1일은 중국이 국가를 세운 건국일로서 중국 최대 국경일의 하나인데요.
네.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일주일간 연휴로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건국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요?
예, 중국 공산당이 1일로 건국 70주년을 맞으면서 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공산당보다 더 오래 집권하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만큼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중심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예.
이미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중국 공산당이 이번 70주년 국경일에 대대적인 신무기들을 등장시키며 중국의 힘을 내세울 거라고 관측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태난먼 광장에서 첨단 무기들을 무더기로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공개됐습니까?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요,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입니다.
네.
이 둥펑 41은 사거리가 12,000km 이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지구상 거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핵탄두를 최대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무기입니다.
예. 음속의 5배 정도의 속도를 낸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탄도미사일이요?
네. 둥펑 17 탄도미사일도 선보였는데요. 음속의 5배 속도를 내는데요.
예.
이 미사일은 사거리 1,800km에서 2,500km로 초음속 추진기를 장착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도 있는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인 둥펑 5B도 이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뭐 공중에서 도 여러 가지 신무기들이 선보였다고요.
예, 공중에서는 중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 20의 이륙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예.
또 대형 수송기인 윈 20, 홍 6N 폭격기, 또 젠 15 항공모함 함재기 등 주력 전투기들과 드론까지 총 출동했는데요. 여러 언론은 마치 무기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표현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네.
이날 동원된 군용기가 160여 대, 전차 등 군사 장비는 580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정도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면 군인들은 얼마나 동원됐을까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 6해 공군 등으로 구성된 59개 제대 15,000명이 투입됐고요.
예.
군악대도 1,300명이 투입됐는데요.
네.
이날 열병식이 약 80분간 진행됐고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어떤 연설을 했을까? 그 내용도 관심이 쏠리죠.
네, 시진핑 주석이 이날 열병식에서요, 후진타오 전 주석, 장쩌민 전 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예.
열병식 앞에 앞서서 천안문 성루에 올라서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주제로 한 8분간 비교적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70년간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당과 군,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홍콩 사태도 그렇고요. 또 타이완과의 갈등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홍콩 시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세력도 위대한 모국인 중국의 지위를 흔들지 못할 것이며 중국과 중국민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일국양제의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최고 지도부들이죠. 후진타오 전 주석, 또 장쩌민 전 주석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시 주석의 전임인 후진타오 전 주석은 머리가 많이 쓸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장쩌민 전 주석은 건강이 꽤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이 화면에 자주 잡혔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전임 주석들을 열병식에 초대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시 주석만 유일하게 이른바 마오쩌둥 복장이라고 하는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성대한 기념 행사를 치렀는데 홍콩에서는 지금 반중국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 도시 곳곳에서 1일 반중국과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을 경찰에게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고요.
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를 저지하면서 지금은 최악의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쐈습니까?
네, 이날 카오룽 지역과 취난 지역 등지에서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특히 심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두 5발의 실탄 경고 사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취난 지역에서는 경찰이 실탄을 쏴서 18살 젊은 청년이 어깨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예.
경찰 측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경관이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을 쏘는 상황이 영상으로도 잡혔다고요?
네, 한 홍콩 경찰이 근접거리에서 한 시위자를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의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곳곳에서 경찰과 또 시위대 간의 충돌로 다친 사람들이 많이 나왔군요.
예, 경찰 측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 두 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시위 홍콩 시위대가 중국 국경일을 맞아서 우리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콩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단체 민간인권전선이 당초 이날 오후 2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작해서 홍콩 시내 중심가인 센트럴까지 가두 행진하겠다고 당국에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홍콩 경찰은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날 홍콩 경찰 당국은 시내 전역에 6천 명을 배치하고 시위에 대비했습니다.
네,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시위대는 그대로 시위를 강행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예정대로 빅토리아 공원에 모여서 송환법 완전 철폐, 시위대 전원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이렇게 5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예.
독재 정치를 끝내고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또 관공서나 인근 상점들도 모두 닫았는데요. 홍콩 시내가 마치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의 상황은 이렇게 격화되고 있지만 또 일반인들은 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텐데 뭐 대중교통 시설도 어떻게 잘 가동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홍콩 지하철 공사는요.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지하철역은 모두 폐쇄했고요. 홍콩 국제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공항 인근 역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됐습니다.
네네.
비행기 표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자, 지금 홍콩 상황 이런데 지금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을 비운 상태라고요?
예, 람 행정장관이 지금 중국 건국일 기념 행사 참석자 24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람 행정장관은 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시위 사태 때문에 이 본국의 행사 참석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소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 관련 소식인데요. 개인 변호사죠.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의회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하원 정보위원회가 30일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정보위가 이날 외교위원회 정부개혁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오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합니까?
정보위가 소환장에서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증진하려는 계획에 귀하, 그러니까 줄리아니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행동했다는 믿을 만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하원 정보위는 우크라이나 추문과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곳인데요. 관련 정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 어떤 얘기인지 짚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인데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나갈 민주당 유력 경선주자 중 한 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경쟁자를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요. 이에 따라서 하원에서 지난달 24일 탄핵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줄리아니 변호사가 소환장을 받았다는 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요청하면서 실무 협의를 하라고 지정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줄리아니 변호사는 실제로 양국 정상 간 통화 이후에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따라서 일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파악됩니다.
네. 줄리아니 변호사 뭐 이번 일 말고도 과거에도 이름이 계속 올랐던 인물인데요. 어떤
네.
사람입니까?
유명한 변호사이고 정치인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시장을 지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적인 고비마다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왔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이름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통화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통화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는 고발 문건에서요. 10여 명의 당국자가 전화 통화를 들었다라고
네네.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중에 이 폼페오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게 탄핵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진 않은데요. 지금은 뭐 말 그대로 탄핵 조사 단계일 뿐이고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탄핵안을 표결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예.
이 하원 435석 중에 야당인 민주당이 235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반 기준인 218석을 넘습니다.
네.
그래서 무더기 이탈표가 없는 한 하원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후에도 상원에 넘기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네, 결국 뭐 상원의 입장이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소속 당이죠.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어서 탄핵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30일 CNBC 인터뷰에서요. 이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 상원에서도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당초 일각에서는 상원이 관련 규칙을 바꿔서 탄핵 심판을 원천 봉쇄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군요. 자, 공화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한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애덤 킨싱어 하원 의원은 이 탄핵 조사에 관한 대통령의 대응이 혐오스러운 정도로 넘어섰다라는 글을 최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상대로 반역죄 체포를 거론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종교인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등은 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자강도는 맑겠지만 평안남북도 지역은 오전에는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평양과 남포, 수풍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11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그리고 개성 지역에 하루 종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9도, 개성 18도, 사리원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오후에는 해산과 삼지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흐리고 장전에는 한때 비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24도, 성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일주일 내로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것이라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씨는 이날 BOA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만남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하게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과 오는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북 쌍방이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오늘 홍콩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명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18세 남성이 경찰이 쏜 권총 실탄에 왼쪽 어깨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을 쏜 경관은 당시 폭도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고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을 맞은 사람의 상태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쇠막대기를 휘두르자 경관이 가까운 자리에서 총을 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거의 넉 달 동안 대규모 시위가 계속된 홍콩에서 경찰이 공중에 경고사격을 한 적은 있었지만 사람에게 실탄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사법당국이 동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북한 어부 87명을 나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오늘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연해주 인근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원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소형어선 11척과 선원 87명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선박에서 조업장비와 불법으로 잡은 오징어 4,000마리를 압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또 같은 기간 침몰하던 북한 소형 선박 26척에서 선원 174명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해주 국경경비대는 나포한 선원들을 인근 항구로 이송해 조사한 뒤 곧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FSB 성명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중국 지도부,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어떤 힘도 중국의 근간을 흔들 수 없고 중국 인민들의 발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의전 차량에 올라 광장에 도열한 군 장병을 사열했습니다. 이어 예포 70발과 함께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타격 미사일, 최신식 탱크 등 중국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들이 선보였습니다. 또 하늘에는 전투기와 헬기, 공중 급유기 등도 등장했습니다. 한국공군 F-15K 전투기 두 대가 오늘 분쟁 지역인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F-15K 전투기 두 대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 초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직접 만나 치하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전투기의 독도 초계 비행에 항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이 이날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전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민주당 하원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씨에게 어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정보 외교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는 소환장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건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소환장은 우크라이나 측과 주고받은 전화통화나 문자, 메신저, 그리고 이메일 기록 등도 요구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 아래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을 접촉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